저는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과목을 가르쳤어요. 기독학교에서 성경이 의무 과목이었습니다. 대안학교 특성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통 한 과목을 맡으면 전 학년을 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학생들 나이 폭이 굉장히 컸겠죠. 만 6세부터 만 19세까지 다양하게 있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춰서 다르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6, 7세 반 초등반 학생들과 19세 고등부 학생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처음 교사 일을 시작할 때 초보적인 지식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보다 레벨이 높은 고등학생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수업을 듣는 학생의 나이가 내려갈수록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큰애들보다 어린애들 가르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거죠. 지금 혹시 여기 초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혹은 육아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통 문제가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19대 고등부 학생들 수업은 소통이 있어서 딱히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고등학생쯤 되면 어휘나 문법 수준이 웬만한 성인 수준에 버금가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대화 체계, 그러니까 랭귀지 시스템을 그대로 써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어린 이 6, 7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제 제 언어 체계를 바꿔야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이 쓰는 어휘와 문법은 제가 쓰는 것과 많이 달랐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쓰는 말은 이제 제가 성인인 제가 쓰는 것에 비하면 제한되어 있었고 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아는 그런 언어를 한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 이제 생각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제가 다못 알아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좀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말할 때도 그렇게 보이게끔 노력했고요. 예전에 친구한테 그런 지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너는 말할 때 쓸데없이 문장이 너무 길어. 말을 좀 짧게 끊어서 해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집중하기가 힘들어. 이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6세 아이들을 상대로 평소 대화 때 쓰는 언어를 100% 다 쓰면 그 아이들은 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6세 어린이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6세가 쓰는 언어 체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5번 정도 반복해야 그 중에 한 번을 듣죠. 아동용 TV 프로그램이나 이제 뮤지컬에서 거대한 인형탈을 쓰고 어린 척하는 그런 배우들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조금은 어리숙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평소 무뚝뚝하고 과묵한 성격이었던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인내, 무엇보다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업하다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많이 낮추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평생 공부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의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초등 수준에 불과하죠. 우리는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 사는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모든 물질, 생명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없어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우리 사람 역시 예외가 아니죠. 하늘과 땅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자 왕이시고 그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진 유일하신 분, 그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세계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홀로 모든 창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고요. 창조물인 우리가 그 앞에 나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도 사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열왕기상 전반에 그 과정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아주 화려하고 호화롭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금과 각종 보석, 최고급 목재와 석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웅장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죠. 천국 중에 천국, 천국 중에 가장 높은 곳도 하나님 계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만 보석과 금을 들여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 계시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위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를 신경 쓰시거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영적 영역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분인데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분의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껏 구원해주고 은혜 베풀어줬는데 그분께 합당한 예배도 찬양도 드리지 않고 그분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한다면요. 불별하게 떨어질 일이죠.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필요도 없어요. 참으실 이유도 없고요. 중요한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누군가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혼자 결정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세상 다시 없애버리실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다니엘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한 이방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데 유다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자기 손으로 멸망시킨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는 사건이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면 당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위에 맞는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예배와 찬양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진작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도 없을 거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해왔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언제 내리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 사람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권위와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그저 높은 곳에 앉아서 대접과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보잘것없는 창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 4절 6절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 만나 주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기록 중에 사람이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고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서 이적 보여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죠. 원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사람이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한 거죠.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타락한 영적 상태에 대해 무조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스스로 낮추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며 경책하시고 용서와 은혜, 때론 징계를 통해 어떻게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특이하게도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주시고요. 배고픈 사람들은 찾아가서 먹이시고 목마른 사람 찾아가셔서 마실 것을 주십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시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생아, 나그네, 과부, 고아, 나병 환자, 장애인같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사람들이었죠. 왕이나 사사, 선지자 같은 지도자 선택하실 때도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셨죠.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고된 집안일만 도맡아하던 양치기였죠. 아모스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평범한 농부였고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외국으로 팔려버린 노예 소년 요셉도 있죠.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낮은 사람들을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렇게 항상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린다는 성탄절에 화려하게 거리를 꾸미며 떠들썩하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죠. 런던의 성탄 장식 굉장히 화려하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몰랐는데 서울에 가서 살아보니까 한국 성탄 장식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영화나 연극에서 표현된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신 그 마구간에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들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없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서 만났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순간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한데요.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목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동방박사와 다르게 가난했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고 방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축하에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뿐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지만 초라한 장소에서 초라한 사람들 몇 명만이 빈손으로 방문하여 아주 단촐하게 축하가 이루어졌어요.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정확한 날짜와 장소조차도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장소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을 낮은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일생을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 영광과 권위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자신이 평소에 쓰는 언어와 지성, 이성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춰야 어린아이가 그와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비우시고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언어, 천국의 방언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문학을 기반으로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어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고 그 전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그 위대한 겸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을 만나주시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우리도 배워서 이 땅에서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겸손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 낮은 곳을 살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만 하는 상향식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라,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라고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가진 것조차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풍족하지 않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존대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연약하며 가난하고 자격 없는 우리, 낮은 곳에서 뒹굴고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자비를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더 겸손하게 낮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부흥은 재물과 웅장한 교회 건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물질을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죠.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과 재산을 나누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은 자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 나눔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나오죠.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낮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세상에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낮아짐,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가진 것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